저희들 설교 듣기 전에 사랑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요즘 그 TV를 보면은 뉴스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방문해서 방한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방한하고 있는 그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중국에 간 목적. 신신지려입니다. 이렇게 주면은. 예. 신신지려. 이게 뭐냐면은 믿음으로써, 믿음의 마음으로써 같이 여행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중국과 마음과 믿음을 쌓아서 같이 마음과 믿음을 쌓는 여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본뜻이 무엇이냐면은 한국이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 중국 중심으로 외교를 했는데 그 순서를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교의 순서를 중국, 미국, 일본 순으로서 외교 정책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나라가 앞으로 중국이 될 것이라고 은연중에 시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뭐냐면 믿음을 쌓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그 나라를 두어야 외교를 할 때 믿음을 쌓게 됩니다. 믿음을 쌓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결국 그 나라와 같이 함께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같이 잘 발전해 나가겠다는 그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믿음,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행을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여행이라는 것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정한 목적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여행을 가다가 중간에 아주 그냥 멋있고 아름다운 곳이 있어서 그 중간에 내려서 여행을 포기하고 목적지에 가서 가지 않지는 않죠. 중간에 내려갖고 가다가 이렇게 가는 길에 정말 내가 여행하는 목적지보다 이 장소가 더 좋다고 생각해서 중간에 내려서 그곳에서 놀고 재미있게 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여행지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여행을 떠나다가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좋은 나무도 있고 쉴 곳도 있고 호수도 있어서 내린다면 그 여행은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순종의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미래의 목적지를 바라보고 떠나지 않는다면 현재의 삶에 많은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현재의 삶, 여기서 지금 내가 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이 장소가 내가 목적하는 장소보다 더 아름답고 더 좋아 보인다는 그런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순종에 대해서 지금 다섯 번째입니다. 첫 번째 순종이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은 상대방의 말을 무게 있게 듣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무게는 사랑의 무게를 가지고 순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무게를 가지고 순종을 하게 되면은 내가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고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은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의 정의였습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는 것은 하나님 권위에 순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는 낮은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권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보여야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어떻게 순종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압니다. 사랑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사랑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 사랑하면은 그 사랑의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는데, 우리 순종에서는 그 사랑과 희생의 대가를, 고난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근데 누구나 다 그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의 경험을 한 사람, 십자가의 경험을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고 구원자이심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언제 순종하느냐, 과연 언제 순종해야 되느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순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즉시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느냐? 그래서 베드로의 그 고기잡이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수고하고 밤새도록 자기의 고기 잡는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자기 자신은 삶을 포기하고 싶고 자기 자신의 경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능력과 힘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사방에 벽이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때에 하늘이 열려서 하늘만이 나의 믿을 장소고 하늘만이 내가 의지할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디까지 과연 순종해야 되느냐, 과연 순종의 한계가 어디까지 있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 드려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지? 하나님 꼭 내 그렇게 사랑하는 약속의 자녀인데, 약속의 자녀로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인가? 꼭 내가 이 말에 순종해야 하는가? 라는, 과연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런가? 그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죠. 우리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이 동산을 살펴보면은 나무를 벌려놓고 결박하고 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또 칼을 잡고 아이를 잡더라. 그 동산을 이야기합니다. 이 동산은 제사를 지내는 특별한 동사가 아니라 문학적인 동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법률 소송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소송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쓰지 않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내가 의의가 있다고 제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우리 일반적인 이야기로 하지 않고 소송이라는 법률 단어를 씁니다. 그 히브리어를 잘 하시는 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동사들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동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개인의 행위,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문학적인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있는 행동과 행위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대로 그냥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예배드리는 형식이 아니라 내가 일반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은 아브라함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형식을 갖고 있지만은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1대1의 관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행위를 통해서 내 생각에 있는 모든 마음과 믿음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만약에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질문을 마음속에서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과연 나에게 지금 아들을 바치자는 그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가, 나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그 질문과 생각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앞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그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은 이 이방인들의 신들을 어떻게 모시는 줄 알고 계십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의 신을 모시는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을 다해서 어떨 때는 자기에게 상처를 내면서 칼을 내면서 피를 뿌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열광주의자입니다. 광란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첫 번째 그들의 예배 드리는 행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산 사람을 잡아서 그 제단 앞에서 번제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자녀들을 그 이방 신전에 모여서 그 사람을 죽여가면서 제사 행위를 하고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이방신들과 같은 하나님이세요. 저 이방신들과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방신처럼 행하는 그 아들까지도 바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길 원하십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말없는 생각과 질문들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이방인들보다 못한 아브라함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방신들은 가나안에 있는 이방신들은 이방인들이 자기 열심을 다해서 자기 노력을 다해서 자기를 헌신을 다해서 섬겨야 그 재물을 받는데 나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 따라서 믿음대로 살지 않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하란 땅에 멈추어서 중간에 하란 땅에 멈추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셔서
아차,
내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있구나.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기근이 있으니까는 가나안 땅에 있어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너 사라가 정말 이쁘게 생겼고 아름다운 여인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면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네가 나의 아내라고 생각하면 아브라함 나를 죽이려고 할 거니까 너는 내 누이다, 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라. 그렇게 동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 왕이 사라를 보고 반해서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간섭하셔서 그 일을 막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씩 그 일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순서가 막 바뀌어가지고 그 우리가 보면은 그 아비멜렉 왕이 아비멜렉에 가서 드라이 지방에 거해서 아비멜렉이 있는데 그 아비멜렉이 또 한 번 그 사라를 보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자신을 보면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고 순종한 것이 전혀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정말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방신을 따르는 이방인들에 비해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자기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삭을 준다고 하는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까?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에서부터 이스마엘을 아들로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된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그 이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릴 것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이 아들이라도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답해 주십니다. 그 답변이 창세기 11장 22장 11절에서 22절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하늘에서 다급하게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깨닫다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의 답변을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였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 내가 가난한 그 이방신들과 같은 하나님인 줄 아냐? 너는 아직 나 하나님 자신을, 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있구나.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 자녀 정말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면서 네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지? 내가 그 아들 이삭보다도, 아브라함이 너 이삭을 사랑하는 그 깊이보다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가 더 크고 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요. 창세기 22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읽지 않았지만은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하더라. 이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72진역에서 여호와 이레의 뜻을 여호와 이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 이레는 신학적으로 어디에서만 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겠다라는 신학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믿음을 쫓아갔더니 아브라함이 깨닫고 느낀 것은 뭐냐면은 경험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를 내가 이삭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너를 위해서 죽겠노라. 내 목숨을 다해서 너희들 너를 구원하겠노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랑을 삶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까지 그것이 순종의 한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여행을 떠나는 것은 지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하는 것은 순종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됨으로 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깊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순종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순종함으로써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프레포션 AC 위원으로 되고 연방 결혼 보호법이 다 위원으로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자녀들을 키울 것이며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이 필요한 때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 사랑의 경험을 정말 깊이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파워포인트 하나 보면은 1과 10 그 다음에 100, 1000, 만의 차이점을 넘겨주실래? 예, 지금 1 있고 10 있고 100 있고 뭐 1자리만 이렇게 있는데 이 차이가 뭔지 혹시 아세요? 하나는 1이고 10이고 뭐 100이고 1000이고 만이잖아요. 그 앞에 0이 아무리 있어도 숫자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죠? 저 위에 있는 건 1인데 왜냐면은 뭐 제일 밑에 자리에 1을 놨기 때문에 1입니다. 두 번째 자리에 1을 놓으면 0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두 번째 자리에 1을 놓으면 10입니다. 세 번째 자리에 놓게 되면은 100입니다. 네 번째 자리에 놓으면은 1000이 되고 뭐 계속 이제 숫자가 올라갑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한계가 뭐냐면은 그 일자리를 앞으로 점점 더 앞으로 놓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이 있으면은 하나님 못 따르고 순종하지 못하고 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깨달고 순종하면은 내 일자리가 앞으로 갑니다. 그럼 두 번째 자리에 서서 10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10이라는 가치,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귀중한가, 10이라는 가치에 대한 가치만큼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순종을 더하면서 하나님의 순종을 따라가면은 100만, 10만, 1000, 억, 10억. 순종을 하게 되므로 일자리가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자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가치가 나에게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무한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가치를 소유하게 되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아무리 그 화려하고 그것이 나에게 귀중하고 가치가 있더라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주이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모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넘버원이 되셨을 때 그 넘버원이 되셨을 때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런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이 물질적인 가치에 아무 미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에 나가는 순종하는 여행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희들 모두 순종의 여행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